오늘 시편 69편 마지막 부분 마치겠습니다. 우선 22절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 보이는데 이게 한 덩어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법이 신명기적 12문장 구문법이라 그래서 사실 신명기서에 기록된 방식을 인용해서 시인이 그 툴을 통해 노래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이제 끊어서 읽다 보면 열두 문장으로 자기의 그 너덜너덜해진 마음, 뼈가 녹는 고통, 환란을 잘 기술해 있어요. 이 용법이 어디에서 빌려온 용법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 나타난 방식을 그대로 시인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용을 했다는 사실이 뭐 이렇게 중요할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전통적인 그 율법책 중에 한 권인 신명기서를 통해서 자기의 탄식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시인이 1절서부터 쭉 우리가 지금 살펴오는 것처럼 내용을 보면 너무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뼈가 녹는 고통, 다각적인 맹렬한 공격, 또 인간적인 그 관계의 깨어짐과 부서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지금 몰아닥친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풀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어제도 이제 오전에 어느 목사님이 잠깐 방문을 하셨어요. 정말 몇 달 만에 만났습니다. 그간 본인이 겪었던 정말 어쩌면 그 전 가족이 그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두 시간을 혼자서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쏟아붓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눈을 떠서 메일을 열어보니까 그분으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아, 송 목사님 어제 만나 뵙고 그간에 이렇게 켜켜이 담아두었던 가슴앓이를 다 풀어내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고 위로가 되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되죠. 누군가의 대신 막 퍼붓고 하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근데 과연 근본적인 해결은 될까요? 안 됩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신명기의 책의 모두를 이 시인이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묵상을 해보면 신명기의 그대로 열두 문장 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외롭고 격렬한 분노에 붙잡힐 때 어떻게 하나님께 탄식을 했는가, 그거를 이미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을 그대로 자기의 현실적인 아픈 문제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시인을 일으키는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복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세히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신명기 방식을 통해서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27절로 건너뛰면 죄악의 죄악을 더하사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지우사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전부 열두 문장이에요. 정확하게 신명기 용법을 시인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의 모든 넋두리의 대상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어지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신원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인 같은 상황에 내몰릴 때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얼굴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69편 22절서부터 28절까지의 12 문장 구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어떻게 성도들은 풀어갔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서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근데 여기 좀 그 생략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69편 13절입니다 12절서부터 읽어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조롱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13절과 12절 사이에 좀 상세히 번역이 되었으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좀 생략하고 지나간 접속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우리 빠진 말을 한번 같이 좀 복습 겸 복창을 해볼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러나 나는 근데 오늘 29절 앞에 그 문구가 생략이 됩니다. 29절을 그 문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반전구가 몇 개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어떤 문장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시적 표현 속에는 그러나 나는 자, 이 두 문장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생을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일들,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을 불가피하게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성도의 그 하나님을 의지한 대반전의 접속사가 공식이 돼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외쳐야 될까요?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주께 가리이다. 그러나 나는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그러나 나는 시인이 이제 어디로 초점이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여기 두 표현이 등장을 하죠. 노래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노래. 그 다음에 찬양한다는 말이 등장을 해요. 노래나 찬양이나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냥 같은 표현일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쓰여진 단어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 노래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쉬르. 쉬르는 그냥 노래예요. 뭐 우리 CCM도 노래고 뭐 재즈도 노래고 발라드도 노래고 또 요즘 뭐 랩도 노래 한 장르가 되지 않습니까? 노래예요, 노래. 그 그대로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가 어떻게 해야 찬양이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추어질 때 그게 할랄 찬양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또 뭐 CCM을 부를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담아져 있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노래가 됩니다. 그것이 온전히 주를 향할 때 할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쉬르 노래가 돼요. 그런데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네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우리 주부 자매님들 혹시 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맛이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실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문맥으로 봐서 굉장히 험한 맛일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소다에다가 한번 식초를 부어보세요. 근데 뭐가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 사람에게 노래를 시키거나 노래를 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추운 겨울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다 읽다 보니까 그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시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그러니까 포로로 붙들려 온 포로들에게 노래를 청한 거예요. 노래해라. 근데 어떤 노래를 시키냐면 참 잔인해요.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야, 여러분, 시온의 노래가 뭡니까?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였던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하나님 예배하던 노래예요. 그 노래를 지금 누구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포로로 붙잡은 자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모독이 있을까요?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이 시온에서 불렀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이거 참 뼈가 녹는 고통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의 이 고백 속에 참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예. 그러나 나는 나의 노래로 하나님을 향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뭘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이 고난에 던져졌던 자가 그런 선조들의 슬픔 속에 그 역사를 어떻게 이겨냈는가에 대한 말씀의 기록들을 보면서 그 약속들을 붙잡고 그가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나는 내 노래를 하나님을 향하겠다, 찬양으로 돌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약속이었나 보십시다.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을 하나님이여 시온을 구원하시고,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는 말은 이렇게 포로된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게다가 시온을, 즉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두 번째, 유다 성읍들을 뭐 하시고? 건설하시리니, 구원하시고 건설하시고 성읍들을 건설하신다는 말은 그 포로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시온이 구원되고 유다 성읍들이 재건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배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예배 회복자로, 예배 회복으로 이끌겠다. 포로들은 지금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끌려갔으니까. 그 바벨론의 이글거리는 무서운 태양 아래서 매일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관개수로를 파고 물을 끌어들여야 되고, 이게 그들의 주된 노동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래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중단된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결처럼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나요? 그들은 그 조상들이 물려주고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어요. 약속, 약속의 말씀. 신명기서라든지 모세오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결국 이들을 일으키고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이킨 것은 바로 그 약속에 붙들려 오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깊은 약속으로 이들을 이끌어 드립니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어떻게 하며? 살며, 구원하시고 건설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 원래 소유를 삼는다라는 말은 상속한다 그 말이거든요. 상속해야겠다. 소유를 삼으리로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네, 여기 보시면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갑자기 이 모든 과정의 내용들이 딱 한 묶음 되어져서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종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를 상속하게 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이 모든 약속의 열매를 누리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굴까요? 여기는 명사 단수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이 시편의 모든 실질적인 마지막 포커스가 오실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소망이 공식적인 답입니다. 이들에게 꿈꾸도록 했던 모든 최종적 해답이 임마누엘의 메시아께서 오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모든 고난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와 슬픔의 일상이, 역사는 어디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냐 하면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최종적 귀결과 결론은 그리스도로 마침표가 찍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 매일 고단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만나지든 결론은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 모든 인생은 모든 소망의 해답이 그분에게서 마침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바라보겠다 그 말이에요. 왜? 구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그분만 찬양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구주만 바라보고 자랑하겠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 새록새록 더 실질적인 대답으로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릴까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49장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몸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고개 숙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속에 시인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의 형식을 빌려 지금의 고난과 환난을 주님 앞에 탄원의 기도문으로 토해냅니다. 우리의 위로의 출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의 위로요, 교회의 위로요, 성도들의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주어진 내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그 말씀 속에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찬양하겠다는 시인의 고백이 오늘 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닥쳐진 실질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10월 16일 일꾼 선출과 10월 3일 체육대회와 오늘 수요 1,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노래가 우리 속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자비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